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전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성전의 성소에서 분향하는 직무를 행하다가 향단 우편에 서 계신 주의 사자인 천사를 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때에 주의 사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며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한의 출생을 사가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출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의 출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준비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출생은 단지 사가랴 가정에 일어난 한 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죄 용서와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과 관련되는 특별한 사건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까지 기쁨이 됩니다. 15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사자가 요한이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나 세상 앞에는 큰 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을 지난주에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주 앞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고 세상 앞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섬기고 권력과 재물 앞에 있는 사람은 권력과 재물을 섬깁니다. 자기 앞에 있는 그것이 자기를 인정할수록 그는 그것 앞에 큰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인정할수록 세상 앞에 큰 사람이 되고 권력과 재물이 인정할수록 권력과 재물 앞에 큰 사람이 되며 주님이 인정하실수록 주 앞에 큰 사람이 됩니다. 요한은 옷이라고도 할 수 없는 낙타털로 만든 것을 입었고 음식도 최하층민이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30대 초반에 참수를 당함으로 짧은 생을 살았지만 주 앞에서 살았기에 그는 주 앞에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었기에 그는 주 앞에 영원히 큰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의 사자는 요한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독한 술은 취하게 하는 음료라는 의미인데 포도주 외에 다른 과일이나 곡식, 채소 등을 달여서 그 증기로 만든 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성경에는 독한 술을 소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가 단지 금주를 할 것이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이 나실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실인은 봉헌된 사람,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나실인으로 서약을 하고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금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떠올리면 자동적으로 콜라나 사이다, 커피 등의 음료가 연상되듯이 팔레스타인에서 식사는 자동적으로 포도주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물은 석회수이기 때문에 그냥 마시기가 쉽지 않아서 포도주가 없이 식사한다는 것은 참 먹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은 그 나실인의 서약한 기간 내내 포도주 없이 맛없는 식사를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이 단지 금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은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도 심지어 생포도와 건포도 등 포도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포도는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는 대표 상품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으로 하여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때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가지고 온 것이 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그 포도 가지 사이에 긴 작대기를 넣어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건포도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향락의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비롯하여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하게 한 것은 그 자신들의 삶이 일반인들과는 구별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신에도 물들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시린으로 사약한 사람들은 머리에 삭도, 즉 면도칼을 대지 않아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일이 있었는데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바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머리는 심장과 함께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실린으로 사약한 사람들이 그 사약한 기간 동안에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았던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던 이유와 동일하게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자란 머리를 자르며 나시린의 서약 기간을 마쳤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겠노라고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자신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 이후 자신은 이미 주님께 헌신하였지만 자신을 더욱더 헌신하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적개심이 가득했던 바울이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그를 주님의 사도를 불러주셨다면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헌신 위에 헌신을 다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나시린으로 사약한 사람들은 그 사약한 기간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나시린으로 사약한 기간에는 친인척이나 지인은 물론 가족들 중에 장례가 있게 될지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는 일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나시린들은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시린으로 서약한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성막에서나 성전에서 자신의 고유한 직무를 행할 때에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그냥 마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시체도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부모나 자녀, 형제, 자매의 장례의 경우에는 예외였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모든 장례에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나시린에게 제사장의 수준의 구별됨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수준의 구별됨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주의 사자는 사가랴에게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성교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모태솔로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한은 말 그대로 모태충만, 모태성령충만이었습니다. 요한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약 20년쯤 전에 본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글은 얼마 되지 않는 그림책입니다. 그 책에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을 아홉 가지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첫째, 말수가 는다. 둘째, 노래한다. 셋째, 권한다. 넷째, 운다. 다섯째, 용감해진다. 여섯째, 지배당한다. 일곱째, 중독된다. 또는 없이는 못 산다. 여덟째, 안주가 필요하다. 안주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성령 충만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아홉째, 냄새를 풍긴다. 이 중에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여섯 번째인 지배당한다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자기 월급의 절반이나 또는 전체에 맞먹는 술값을 혼자 내겠다고 우긴다든지, 평소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5천원짜리 용돈을 주었는데 구주망태가 되어서 돌아와서는 5만원짜리를 준다면, 그것도 몇 장씩 준다면 그것은 마음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뇌가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것이고 몸의 제어 기능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으로 대변되는 알코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한 가치관, 진리의 가치관으로 대변되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무엇 때문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요한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드려져야 했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야 했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돌아오게 하다는 것은 회개하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강물을 따라 흐르는 뗏목을 타는 삶에서 그 가치관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은 삶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욕심과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던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음을 걷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돌아오다는 단지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객지 생활을 끝내고 이제야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생은 여기서 농사 지으며 지내렵니다 라고 말한다면 객지는 도해지를 의미하고 고향은 농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다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위치 이동만이 아니라 농촌이 이제부터 내 삶의 터전이 될 것이며 농촌에 내 마음을 두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행하게 될 이 사역은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하게 또 경고적으로 들립니다. 요한의 사역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민족입니다. 그들이 조상으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으로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출애굽하게 해주셨고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로 먹이셨으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고 가나안 땅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심지어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사가랴가 주의 사자로부터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이 장소도 성전이고 그 밖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그 성소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팔레스틴 땅에 정착한 후 150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중요한 그들 자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497년 전 지금도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구원을 돈을 주고서도 살 수 있다는 면제부를 거리낌 없이 팔 정도로 타락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서 마틴 루터가 깃발을 들었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로마나 파리와 같이 당시 거대 도시에서 태동되지 않았습니다. 1517년 루터는 독일의 작센주에 있는 작은 대학 도시 비텐베르크에서 가톨릭 교회가 옳다고 전하며 판매하던 면제부에 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썼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그 작은 행동이 온 유럽과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의 신앙의 물결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는 또 그것의 출발점이 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루터의 그 작은 몸부림을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게 하는 나비의 첫 날개짓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유보한 채 진노의 잔을 쏟아붓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는 분이시며 구원은 면제부를 사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천명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는 특히 서울에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있고 세계 50대 교회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만 개의 예배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나라로 오고 싶으신데 서울에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발이 걸려서 못 오신다고 유머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소망보다 좌절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은 웬일일까요? 정작 그리스도인들도 단일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 각계각층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치관을 주님을 향하여 되돌리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등을 돌린 채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인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주님을 믿게 된 이후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떠난 적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몇몇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어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인간의 한계 밖에 있는 그 무엇이 느껴져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온 인격과 온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두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당으로 나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종교개혁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러할 때 그것은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의 종교개혁이 되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모두 그러할 때 대한민국 교회의 종교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비록 세상 앞에 크지 않을지라도 또 가진 것이 적고 배움의 길이가 길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영원히 크신 분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를 지금뿐만 아니라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도 누군가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바로 진정한 종교개혁자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앞에 아무리 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또 권력과 재물 앞에 거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사상 누각과 같고 태양빛 아래서 빛나는 비눗방울과도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평생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에 불과하고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97번째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직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만이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해야 함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서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실인으로서 금해야 할 것은 금하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할 첫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사람, 첫 사람도 나 자신임을 깊이 인식함으로 나에게서부터 종교개혁, 신앙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가 모인 100주년 기념교회가 개혁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한국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